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진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한국의 장마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 일수가 되었죠. 54일이라고 하네요. 공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54일 동안 장마였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우리는 한 닷새만 비 와도 우리는 기겁할 텐데 54일 동안 비가 왔어요. 한국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비 많이 왔죠? 그랬더니 세상에 말도 마세요. 비가 오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는 표현이 있죠. 아유, 라스베가스 얼마나 더워요. 뭐 덥기는요. 뭐 그냥 조금 덥죠. 아유, 그러면서 이제 온도를 이야기하면 기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는 결단코 장난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에 들어오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대책 없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있다, 들려있다, stretched out, still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장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조금 조심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서론해서 제가 이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타겟으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다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라고 서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훈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는 확연하게 나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7장에 가면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어요. 손이 펼쳐져 있다, 손이 들려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책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26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라고 했습니다. 기치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무슨 깃발을 들었는지 아니면 손으로 하는지 어떤 신호등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를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호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저 멀리 있는 나라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들에게 진노를 보내시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팔레스틴 밖에 있는 어느 나라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군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7장에 가면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혹은 대아수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다는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보다 사실은 더 조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 나라 중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아람 족속과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합작을 해서 연합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할 체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람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지도 않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빨리 달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26절 들어갑니다. 땅끝에서부터 자기애로 오게 하실 것이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라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의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읽으실 때 보라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behold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면 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되세요.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웠더니 그 멀리 있는 나라가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아수르가 달려오는데요. 아주 급하게 달려오고 있어요. 빨리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왜 이사야는 빨리 달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책 없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며 심판하신다며 오기는 언제 와? 오지도 않잖아. 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좀 보여줘봐. 빨리 좀 보여줘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저 먼 나라에 있는 이 나라, 이 원수들을 들어서 빨리 오게 할 것이다. 아주 급하게 달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양봉이에요. 이 벌들을 꿀벌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양봉하는데 벌집에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꿀이 확 나갔다가 이제 휘파람을 불면 그 양봉하는 그 꿀벌들이 다시 이렇게 훅 하고 날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 4세기에 살았던 시엘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이사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그는 즉 이사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상을 벌들을 부르는 관습에서 취하여 왔으니 이는 양봉가가 꿀벌 집들로부터 꽃들과 식물들에게로 나가게 하고 또 그들을 들판으로부터 불러들여 자기들의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휘파람을 부르곤 하는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가서 꿀을 채취해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에 휘파람을 불고 휘슬을 불고 그리고 들판에서 꿀을 채취하고 있었던 이 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휘파람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제 와 라면서 원수들을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들이 달려오는데 군대가 달려오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모습으로 달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마치 자기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천년 만년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들은 세워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찾아가 보지 말고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만 들어가 봐도 한국 사회만 들어가 봐도 알잖아요. 고려가 세울 때에 세워질 때에 진짜 천년 만년 갈 것 같았고요. 조선을 세울 때에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고작해야 500년이었어요. 고작해야 500년이었어요. 우리 미국도 뭐 2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시면 문이 닫혀지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위대하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IT 강국이 되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만군의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불러드리는데 그 아수르가 유다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부터 시작해서 29절 사이에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세상에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무서운 군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군대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군대예요. 정말 완벽한 군대예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 달려올 때요, 여러분 그 군인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뛸 때의 그 무게가 여기 찾았어요. 어디 갔어요? 38.6kg랍니다. 재현 씨 맞아요? 뭐 그 정도 틀려요? 몰라요? 몰라요. 하여튼 그 정도 된대. 제가 거짓말해도 돼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우리 파운드로 얘기하면 85파운드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군인들의 그 군장은 완전 군장은 그거보다 더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둘러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야 되고 바닷가에 상륙을이라도 한다면 바다 모래사장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쌀 50파운드 어깨다가 짊어지고 걷는 것도 힘든데 그거 짊어지고 뛴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군대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데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대충이에요. 대충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100km입니다. 1100km면은 약 한 680마일 정도 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시애틀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달려오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에요. 과장이지만 그 정도로 체력이 있고 무섭고 강한 군대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뒤로 낙오된 자도 없어요.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어요. 또 그들이 전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허리띠는 풀려져 있지도 않고요.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신발은 무슨 신발이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군화 신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화 신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해야 발바닥만 이렇게 받추는 것이고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끈으로 묶고 달려오는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군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8절에 그 무기에 대해서는 화살, 활, 말굽, 병거바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은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돌 돌 화살, 뒤에는 말고 앞에 있는 촉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날카롭게 미리 다 갈아놓은 상태. 쇠붙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날카롭게 갈아놓은 상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살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화살에 대해서 시편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45편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의 위대함과 왕의 강함을 표현할 때 화살로 표현을 해요. 날카롭다예요. 뚫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염통은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뚫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아수르 군대고요. 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활이 당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부려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고요. 말굽은 부싯돌 같다 그랬습니다. 고대의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발굽을 홀슈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전쟁에 나가는 말들을 고를 때에 말발이 아주 부싯돌처럼 든든한 것, 그런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부싯돌처럼 단단한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헬라의 그 방랑시인 중에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시 중에 이 말들의 발굽이 아주 든든한 그 말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말 발굽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병거는 뭡니까? 병거는 당시에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핵 잠수함 몇개 갖고 있느냐? 공군기로 이야기하면 스텔스기를 몇 기를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거는 어떻다고 했어요? 그 병거는 바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무섭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쟁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한 상태입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서러워서 슬피우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으르렁대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맛은 앞에 먹이를 놓고 으르렁대면서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성경을 보시면 정말 표현을 잘돼 있어요. 암사자 같을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냥 먹이를 딱 채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이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이 그 먹이 하나를 딱 정해놓고 덤벼듭니다. 덤벼들 때에 그냥 팀워크를 해서 덤벼들기도 하고, 물론 어떨 때는 혼자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일단 덮쳤어요. 큰 물소를 덮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하이에나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독수리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모습은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공격을 해옵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에 먹이를 앞에다 놓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갖고 노는 모습이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반대로 놓고 이야기하면 유다에게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무서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나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르짖는다라는 말, 으르렁댄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그 바다 물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다의 으르렁거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번에 장마 때문에 장마 초기에 한국으로 장마 초기에 중국의 물난리가 났던 거를 먼저 보여줬죠. 그 댐, 큰 댐, 뭐 어마어마하게 그 큰 댐에서 물이 나오는 방출되는 그런 거를 이게 녹음을 해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댐에서 흘러내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예요. 그런 바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벌건 대낮에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듣는 것하고 깜깜한 밤에 빛 한 줄기 없는 밤에 그 소리를 듣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무서운 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역설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나중에 보는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서 막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정말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해서 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 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흑암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사라졌어요. 설령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름에 다 덮여지게 말 것이고 그리고 크게 집채만하게 커다란 배보다도 유조선보다도 더 큰 파도로 인하여서 그 한 줄기 빛조차도 갇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의 흑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여전히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여전히 들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를 베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또다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교회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느냐? 불공평하다. 우리 그렇게 목소리 낼 수 있고 정부를 향하여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진노의 손을 펼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 개인으로 돌아놓고 보면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라고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직도 진노의 손으로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땅을 뒤엎고 있고 구름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유다의 땅 전체가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흑암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때가 흑암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가 즉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쏟아부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은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서 결단코 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에는 흑암입니다. 빛 한 줄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입니다.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 나라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주시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항아리를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심판의 항아리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찾는 것입니다. 흑암이니까. 흑암이기 때문에 빛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빛은 가짜 빛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참된 빛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왔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기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참된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지는 이 시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광명 가운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